누가복음 11장 4절 상반부만 저희가 읽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아멘.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듣는 이 시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저희들 믿음 더욱 자라게 하시고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죄로부터 안식하는 이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말씀을 통해 예수님과 교제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루신 우리의 천국 현실을 바라볼 수 있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이 올바로 전해지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 잘 이해하고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받아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지금 계속 주기도문 누가복음 11장 앞부분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주기도문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제일 먼저 여러분과 제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즉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지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죄를 지은 자들이라는 것. 이걸 꼭 깨달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과 10절에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즉 내가 죄를 짓는 것을 못 깨닫는 것, 이게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얼마나 큰 죄들을 하나님께 지었는가를 깨달아야 하고, 또 그리하여 얼마나 큰 죄들을 용서받았나 깨달아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깨달음의 정도에 따라 예수님을 얼만큼 사랑하는지가 정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느 정도로 죄인인가를 못 깨닫는 삶을 살면 그만큼 그 삶에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모습이 된다 이 말입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에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즉, 사함을 받은 일이 적다고 생각하는 자가 그렇다 이 말이죠. 모든 죄가 다 용서되는 거니까, 뭐그 용서된 그 죄의 그큰 것, 큰 죄, 다 똑같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더 그걸 많이 깨닫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좀 잘난 걸로 착각을 합니다. 그렇게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덜 사랑한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합니다. 내가 정말 엄청나게 큰 죄인이다. 이런 자들이 그큰 죄를 용서받았다고 믿기 때문에 사랑이 더 크다. 뭐 아니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안 느껴도 말씀이 진리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느끼지 않으면 진리가 아닌 걸로 착각을 합니다. 자기 생각을 진리로 바꿔야지 자기 생각에 비추어 진리를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죄의 싹, 이게 사망입니다. 육체적 죽음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 즉, 영원히 하나님께 버림받고 영원히 고통 아래에 있는 것이죠. 바로 지옥입니다. 그게 영원한 죽음입니다. 이 죄의 싹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 대신 다 치러주셨습니다. 우리 대신 영원한 죽음을 죽어주셨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가 뭐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그중 하나가 우리의 죄사함을 위함이다. 그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마태복음 26장 28절 하반부에 우리 마지막 만찬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즉 십자가의 죽음, 죄사함을 얻게 하려 하려고. 그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내용을 이렇게 빨리 읽으면 꼭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줌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심의 근거가 되는 것 같이 들립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을 일부러 그렇게 쓰셨다니까요. 아까 우리 기도할 때도 그 죄, 거기에 하나님께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꼭 우리가 자백을 해야 용서가 되는 것 같이. 사실은 자백을 해야만 용서가 된다면 큰일이죠. 여러분이 자백하지 못한 죄가 많습니다. 그런 건 아직 용서가 안된 거라면 심각한 거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죄가 하나라도 용서가 안된 거면 심각한 얘기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까 분명한 거는 자백을 해야만 용서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항상 그렇게 쓰여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세상적인 마음으로 읽으면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게 쓰여져 있습니다. 여기서도 지금 우리가 남을 용서하는 것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는 거라, 이런 말이냐.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읽어보시면, 내가 용서를 해야만 용서가 되는구나.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을 이해하느냐에 따라 이게 사실은 맞는 말이에요. 내가 용서를 안 하는 것은 용서를 받지 못함을 증거하는 것으로 보면 그럼 용서 안 하는 사람은 용서받지 못한 거죠. 그리고 용서도 못 받는 거고. 틀린 소리는 아닌데 이게 이런 식으로 쓰여 있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 읽으면 이게 세상식으로밖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3장 37절 하반부에는 이렇게 나와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우리의 남을 용서함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 같이 들립니다. 나의 용서가 먼저 있어야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것이냐? 분명히 아니죠. 우리의 죄가 용서되는 것의 유일한 이유가 뭡니까? 왜 용서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일이 없으면 여러분과 제가 억만 번 회개해도, 또 우리가 남을 억만 번 용서해줘도 우리의 죄가 용서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일이 아니면 여러분이 뭘 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하는 것이 그렇게 용서되는 것에 이유가 될 수가 없어요, 사실은. 먼저 그거부터 우리가 깨닫고 이런 구절들을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 회개를 많이 했다에 초점이 가면 안 되고,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치러주신 거에 초점이 가야죠. 근데 항상 사람들은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하니까, 뭐 열심히 기도했고 열심히 자기가 뭐 열심히 한 것이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의 근원이 되는 걸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잘못됐어요. 제가 이미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성경이 구원을 표현할 때 하나님 관점에서 표현되기보다는 인간 자신이 겉으로 경험하는 순서로 표현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믿으면 구원이 주어진다. 이렇게 표현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어야 구원받는, 즉 믿음이 먼저고 구원이 믿은 후에 주어지는 걸로 표현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죠. 성경 전체를 이해하게 되면 아니지. 구원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믿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 믿는 자들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칼빈 주인이, 알미니언 주인이 여러분 다 공부했죠. 알미니언 주의가 바로 세상주의입니다. 세상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알미니언 주의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 성경을 읽으면 세상식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게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여러분은 다릅니다. 성경 전체를 가지고 이해를 하는 겁니다. 믿음이 구원보다 먼저인 것 같이 들리지만 그렇지 않죠. 사실은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믿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현실이 우리가 남을 용서함으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남을 용서하는 것, 그러나 세상 수준의 용서가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용서를 하는, 즉 믿음으로 용서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도 나도 사람 용서한다 말하죠. 그러나 그런 용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 용서는 예수님 중심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이에요, 또. 그런 거 말고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용서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현실, 그것이 우리가 남을 용서함으로 증거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느냐는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이루셨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시지 아니하셨으면 나는 결코 그런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항상 내가 뭘 해서 이루는 것 같이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죽은 나사로 보고 일어나라 하시는데, 죽은 나사로는 결코 자신의 능력으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었으니까 어떻게 일어나는 거예요, 나사로가? 들어요? 죽은 사람이 못 들어요. 일어날 수도 없어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듣고 일어난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이미 나사로를 살려놓으셨기에 이제 듣고 일어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셨기에 듣고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남을 용서한다. 예수님 때문에 남을 용서한다. 할 수 없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내가 한다는 건 뭐예요? 벌써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다는 거 아니에요. 벌써 구원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걸 이해를 하기를 지금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근데 이런 믿음이 아니면 성경 아무리 읽어보세요. 알미니안 주의밖에 할 수 없어요. 내가 남을 용서함도 아까 말했듯이 믿음으로 참 용서를 말하는데 그렇게 용서하는 것도 예수님께서 나를 이미 용서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고 또 믿음 주시기에 이제 그 현실을 남을 용서함으로 증거하고 사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이미 읽은 구절들, 다른 성경 구절들을 합하여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면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함이 먼저인 걸로 그렇게 또 나옵니다. 이런 구절들이 또 있어요. 그런데 죄인의 마음은 자기가 원하는 구절만 보게 되죠. 골로새서 3장 13절에 누구에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여기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것이 먼저인 것 같이 또 쓰여져 있죠. 그러니까 이런 구절들 다 합하여 이해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 마음에 이해되는 수준에서 이해하면 안 돼요.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러분 여기서도 먼저 이해를 해야죠. 여러분과 저의 죄가 이미 용서되어 있습니다. 그걸 깨달으시면서 이 기도를 해야죠.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과거형이죠. 받았단 말이에요. 벌써 죄사함을.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미 옮겨졌고 이미 죄사함을 얻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옮겨지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죄사함을 얻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남을 용서하고 또 우리 죄를 회개하는 것은 벌써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난 것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그럼 구원받지 않은 사람 같이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런 걸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우리가 이제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잘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남을 용서해 주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증거하며 사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기독교인들이 남을 용서 안 해 주면 말이 안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구원을 받았는데도 남을 용서를 안 한다. 이건 정말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죠.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보면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계산을 하게 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대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가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고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백 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자기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너가 나에게 빌기에 내가 너의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너의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33절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너의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요즘 말로 하면 억만불을 빚진 자에게 그 빚을 다 탕감해 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가서 천불 자기한테 꾼 사람을 용서를 안 합니다. 그 빚을 탕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하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너의 형제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느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의 큰 죄를 용서받았습니까? 어느 정도의 많은 죄를 용서받았습니까? 그런데 남을 용서 안 한다? 이게 말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아니 우리는 뭐 용서를 하면 뭐 대단한 걸 한 걸로 착각을 하는데 대단한 게 한 게 아니라 안 하는 게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냥 결국 다 자기 잘난 걸로 착각을 합니다. 정말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삶이 어느 정도로 말이 안 되는 기독교인으로서 말입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고 뭐 자기가 대단한 거를 해야 되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마땅치 아니하냐. 즉 그렇게 안 하면 말이 안 된다 이 말 아니에요. 결국 끝까지 용서하지 않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했음을 증거하는 것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다 보여주잖아요. 나는 하나님께 용서 못 받은 자다. 이거 보여주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용서 안 하는 자들은 용서받지 못한다까지 갈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틀린 소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왜? 끝까지 용서 안 하는 것은 용서 안 받은 거니까 그렇게 끝까지 용서 안 하는 자는 용서 못 받는다까지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틀린 소리는 하나님께서 안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죠. 절대 틀린 소리 안 하십니다. 그게 우리한테 경고가 되는 거죠. 나에게 큰 죄를, 나의 그 큰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남을 어떻게 용서를 안 하겠는가? 우리의 구원은 우리 죄가 용서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 죄가 용서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남의 죄를 용서하는 것까지 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구원입니다. 구원에 그게 빠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용서받았다, 여기서 끝나는 게 기독교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남을 용서해야 되는 거, 여기까지 가야 기독교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기독교인으로서. 이것은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까지 용서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바로 그 예수님을 닮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부터 보면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 지금 예수님을 닮잖아요. 예수님 그 삶에 참여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를 증거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용서해야 하는 자들이 우리의 용서를 받아 마땅한 자들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용서하셨기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너가 제가 나한테 어떤 짓 했는지 알긴 알아. 어떤 짓을 했건 간에 용서해야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용서하기를 애걸하는 게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용서하란 말이에요. 그럼 복음을 이해했으면 어떻게 안 하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 다 용서함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나와 예수님 안의 형제 자매를 위한 기도입니다. 함께 용서해 달라 기도하는 겁니다. 또 끊임없이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르노니 너에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 490번이죠. 이 말은 끊임없이 용서하라 이 말입니다. 어떤 한 죄를 490번 용서하면 그럼 뭐 끝이 없는 거죠. 490번은 언제 용서합니까? 천국에서, 여러분, 천국에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모든 사람 중에 천국에 온 사람, 그 사람의 죄를 용서 안 한 것이 있습니까? 천국에서? 천국에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한 거고 또 우리 죄도 완전하게 용서되어 서로 기억조차 되지 않게 되는 것이 천국입니다. 믿음으로 그 천국 현실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이미 된 거예요. 그런 사람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고 이르심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는 이미 이루어진 현실입니다. 이러므로 이 기도는 예수님을 찾는 기도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기도. 오직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거죠. 그런 구원을 이루어 주셨단 말이에요. 다 용서한. 천국에는 용서 안 한 죄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많이 가네요. 그러나 중요한 또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로 이 기도를 하게 하시면서 어떠한 천국 현실이 이미 이루어졌는가를 증거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오늘 11장 4절을 보시면 거기에 죄라는 단어가 두 개 나옵니다. 그렇죠? 죄라는 단어가 두 개. 그러면 여러분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도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처음에 나오는 죄라는 단어와 두 번째 나오는 죄라는 단어가 한국말로는 둘 다 죄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헬라어로는 서로 다른 단어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생각을 해야죠. 첫 번째 죄라는 단어는 사실 빚이라는 단어예요. 빚진다 이러죠. 그 빚이라는 단어예요. 두 번째 단어는 죄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4절은 이렇게 번역이 되면 더 정확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됩니다. 번역의 영어 번역 NASB는 더욱 정확하게 번역했어요. 거기는 and forgive us our sins. 처음에 이게 한국어랑 미국어는 이렇게 좀 바뀌죠, 순서가. 그래서 여기는 처음 이 죄라는 단어가 죄고 두 번째 죄라는 단어가 빚이 되는데 한국 번역에는 처음 죄라는 단어가 빚이고 두 번째 단어가 죄입니다. 영어로는 and forgive us our sins for we ourselves also forgive everyone who is indebted to us. 빚진 거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영어는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죄를 빚으로 표현하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주기도문에는 그 마태복음 6장 12절에는 둘 다 빚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오히려 죄라는 단어보다. 이 정도로 성경에 이 죄를 빚으로 표현하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3장 4절에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여기서도 죄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원래 빚입니다. 빚이라는 단어. 이렇게 죄를 빚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금 천국을 이루시며 서로 죄를 용서해 주라, 서로 빚을 용서해 주라 하시니 여러분과 저는 구약의 희년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즉 이런 기도를 하라 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완전한 영원한 천국의 희년이 이루어진 것을 너희가 깨달으라는 겁니다. 레위기 25장 8절서부터 보면 너는 일곱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일곱 번인즉 안식년 일곱 번 동안 곧 49년이라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치며 제 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은 너희의 희년이다. 일곱 번씩 7년, 49년, 그 다음에, 즉 50년째는 희년이라. 그의 속죄인 날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날, 즉 백성들의 빚을 면제해 주시는 그날, 이날 백성들도 서로 서로의 빚을 면제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희년입니다. 토지, 가옥, 가족 다 모두 되돌려주는 겁니다. 뭐 어떤 사람이 좀 일을 잘못하여 나한테 빌린 게 있으면 그 희년에 다 탕감해 줘야 돼요. 어떤 사람이 비즈니스를 잘못해서 돈이 없어서 나한테 팔려왔으면 그 희년에 돌려보내야 돼요. 서로서로 빚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서로서로 빚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자유를 선포하라고 돼 있어요. 자유를 선포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즉 천국입니다. 천국이 완전 자유, 세상과 죄로부터 완전 자유.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이 현실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즉 영원한 희년이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서 완전한 영원한 희년이 이루어졌음을 증거해 주셨죠.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니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님께서 저에게 말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즉 자유의 해가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오셔 영원한 희년을 이루시는 겁니다. 여러분, 남을 용서해야 되는 것은 도덕적인 수준에서 요구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뭘 하셨고 뭘 이루셨는가, 그 이루심에 맞추어 살라는 거예요. 그럼 완전한 희년이 이루어졌으면, 영원한 희년이 이루어졌으면 우리가 어떻게 서로서로 빚을 용서를 안 할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희년이 왔어요, 안 왔어요? 그러면 맞춰 살란 말이에요, 지금. 믿음으로 살란 말이에요. 절대 도덕 수준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이런 명령들을 도덕적으로 가져가면 다 틀립니다. 도덕 수준에서 좋은 일이라고 지금 명령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 교회까지도 자꾸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백성들한테 전하면 어떡합니까?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뭘 이루셨는가에 의하여 명령이 되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자유의 해가 이루어진 거예요. 자유. 모든 죄에서, 즉 모든 빚에서 자유하는 겁니다. 천국적인 완전한 영원한 희년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렇게 영원한 속죄일이 이루어져서, 즉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음으로써 다 용서가 되었어요. 즉 우리의 빚이 다 탕감이 되었어요. 이제 우리 서로서로가 서로서로의 빚을 다 면제해 주어야 하는 때가 이루어진 겁니다. 서로 다 용서를 해 주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하면 영원한 희년이 이루어짐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형제 자매들, 이제 나의 죄가 다 용서됨과 그리고 이제 내가 남의 죄를 용서해야만 하는 현실이 이루어졌음을 믿어서 즉 그 영원한 희년이 이루어졌음을 믿고 그래서 서로 용서해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 안 하는 것이 어느 정도로 지금 엄청난 죄인지를 깨달으시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루신 걸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그날 구약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에서 희년이 왔는데 용서를 안 해. 말이나 됩니까? 그러면 지금 영원한 희년이 이루어졌는데 용서를 안 해. 말이 되냐고요. 말이 안 되는 짓을 하고 산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믿는다 하는데 뭘 믿는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너의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늘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회복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신학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전에 서로 서로를 다 용서하고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게 안 되면 여러분 정말 강하게 얘기하면요. 여러분 누구 용서 안 한 거 있으면 예배도 오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거 해결하고 예배하라고 했어요. 지금. 왜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뭔데? 용서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온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신약 시대에 남을 용서 안 하는 건 여러분이 천국 가갖고 나 쟤는 용서 안 해 그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천국 들어가서 용서 안 하실 거예요? 어느 정도로 말이 안 되는 거 제가 그걸 좀 강조하려고 자꾸 얘기합니다. 대단한 거 하는 일로 생각하지 마시고 안 하는 것이 어느 정도로 말이 안 되는가를 이해하세요. 아니 어떻게 천국까지 들어가서 난 죄는 용서 안 해 그럴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해야만 하는 천국 현실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경은 제가 도덕적으로 잘 해라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떤 천국 현실을 이루셨는가를 깨달으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천국 기업을 얻은 자들이 된 것입니다. 서로 다 용서해주며 이제 영원한 새로운 시작을 하는 자들이 된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제가 할 말이 많지만 예, 끝냅니다. 오늘 성찬. 이걸 희년의 잔치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성찬을 보시면 우리 죄가 용서된 것이 보이죠? 저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 죽으신 그 심볼 아닙니까? 우리 죄가 용서됐으면 이제 이 상에 나오는 자들은 서로 용서하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희년의 잔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 서로 용서된 거예요. 용서 안 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모습이에요. 회개하시며 그리고 감사하시며 그리고 용서하시며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너무나 귀한 구원을 이뤄주신 하나님. 어떠한 구원이 이루어졌는지 말씀을 통해 똑바로 깨닫고 그 현실에 맞추어 사는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이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